어느 의과 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이라고 하는 성병에 걸린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내는 결핵 환자였다. 이들이 네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어서 귀가 멀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죽게 되었고, 셋째 아들은 눈이 멀게 되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은 그 감염으로 어머니로 인해서 폐결핵 환자였다. 근데 이 부부가 새로운 아기를 임신했다. 다섯째를 임신했다. 4개월째가 됐다.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가 포기해야 되는가 질문을 던진 거죠. 그저 학생들은 입을 모아서 아이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실제로 이러한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토벤에 관련된 일화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병 복균자였고 그의 엄마는 폐결핵 환자였고 그의 형제들은 그 부모님들로 인해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이 다섯째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를 포기했다면 인류는 베토벤과 그의 음악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생명도 무가치한 생명은 없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다 생명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거기에는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의외로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비하하고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값을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 그것을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흘릴 만큼 나의 존재는, 나의 가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그런데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가치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치를 알아볼 눈이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류 가운데 훌륭한 일들을 해낸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위인들인데 그들도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할지 몰랐습니다. 다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 갓난아기를 보면서 이 아이가 장차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모든 위인은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나서부터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몸도 못 가눕니다. 젖을 먹어야 되고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1년여 지나야 겨우 걸음마를 뗍니다. 1, 2년이 지나야 겨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인간으로서의 조금씩 뭔가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너무나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줘야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위인도 어린아이로 태어나는데 그 어린아이, 어린 상태에서는 돌봄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돌봄과 양육과 지지함이 없으면 베토벤이 죽는 거예요. 또 다른 위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만큼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기 위해서는 돌봄과 양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데 나이가 20살이고 나이가 40살이고 아무리 많아도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영적 아이와 같습니다. 돌봄이 필요해요.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돌봄과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고 양육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돌봐주고 거듭난 사람을 돌봐주고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숙한 자들, 영적 부모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필요하다. 오늘날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관심과 그 호의가 계속 지속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갖고 왔는데 왜 그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느냐?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 아이와 같거든요. 그 사람이 부족하고 그 사람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면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돌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고 호의가 있어서 나오는데 교회가 그들을 머물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오면 처음 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잘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을 챙겨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영적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성숙자들. 저는 그것을 바나바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나바의 영성. 우리 가운데도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람 편이 되어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변화받은 사울이 등장합니다. 우리 2주 전에 나눴던 내용인데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다메세시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 원정까지 가면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만남 속에서 사울은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혼란스러웠던 그 마음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살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를 거부하는 거죠.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이제 막 거듭난 신생아 같거든요. 기어 다니기는 할까요?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데 그런 돌봄과 관심은커녕 그를 경계합니다. 그와 거리를 둡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변화됐다고 그러는데 뭘 믿고 그렇게 쫓아가요? 품어줘요. 위험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사로와 그의 자매 마리아, 마르다 이 세 오누이가 정답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며칠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찾아오십니다. 뒤늦게 무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치우래요.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됐거든요. 그 무덤은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그 무덤의 그 입구를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외치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11장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망 없는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기력함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일어나라 말씀해 줄 때 우리의 인생은 일어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의 명령에는 사망도 죽음도 그것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썩어져 가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으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 시대 그 팔레스타인에는 그 사람이 죽으면 천으로 돌돌돌돌 말아서 미라를 만들어서 동굴을 무덤으로 그 시신을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돌로 그것을 입구를 막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돌 입구를 열게 하시고 그렇게 살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데 여전히 천으로 돌돌돌돌 말려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기어서 나왔는지 점프해서 나왔는지.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막 썩다가 막 살아났잖아요. 막 썩은 냄새가 나고 더럽게 느껴지고 귀찮게 느껴지고 그래서 아무도 그를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묶여서 그 답답한 가운데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에게도 그를 꼭 묶고 있는 과거의 행적들, 그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그를 똘똘 묶고 있습니다. 풀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돌돌 말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스스로 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것을 서로에게 맡기십니다. 공동체에게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저 사람을 풀어놓아 다닐 수 있게 해라. 저 사람을 자유롭게 해줘라. 우리가 감당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역시 그 과거의 행적과 선입관과 편견으로 꽁꽁 묶어 있었던 그것을 풀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 그가 사울에게 다가가 아기와도 같은 그 사울을 돌봐주며 그를 지지해주고 그가 공동체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그를 서포트해줍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의 영성.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견고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아기 엄마가 우울증을 앓다가 자기 아기를 아파트에서 던져버리고 자기도 뛰어내려 자살한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로 정리하면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 소망.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소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우, 굉장히 답답하죠. 막 빨리 좀 응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응답을 안 해주고 막.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차를 두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느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인내함입니다. 인내함. 시간의 그 간격을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견뎌내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다른 말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 성령의 사람에게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영 글렀잖아요. 우리가 무슨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릅니까? 지금 내 당장도 감당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만들어 가실 것을, 만져주실 것을, 다듬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그 소망으로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인간됨이 나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이, 그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이뤄 가실 것임을 믿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나침반을 막 흔들면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늘이. 그러나 그 나침반 바늘은 언제나 정북을 가리킵니다. 언제나 정북을 가리켜 우리에게 방향을, 기준을 잡도록 합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소망이 깊이 새겨져 있을 때에 우리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대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다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준이 주님께 고정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소망으로 그 마음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보통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특징은 뭐냐? 내가 자랑하고 드러내서 그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열매가 보여져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는, 그 열매 맺음으로 인해서 그 유익을 누리는 것은 누구냐?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유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이 바나바는 성령 충만했는데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에는 그 착한 삶이, 인격이, 삶의 행동들이 그렇게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누립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그는 돌봐줍니다. 사울이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를 지지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열매의 유익을 누가 누리느냐? 내 주변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나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나 때문에 힘들다, 그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죠.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열매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다. 바나바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사울이 거듭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경계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생길 때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리가 생길 수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시기 질투 때문에 그 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인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담의 타락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갈등을 우리는 완전히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는 나아갈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없는데 하라고 요구하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화목을 이룹니까? 죄 가운데서 우리는 너와 내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도 평행은 좁혀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거리를 좁히고 들어와야 돼요. 자신의 뜻을 꺾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의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리를 좁히는 첫 걸음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러한 존중과 그러한 관심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거리를 좁히는 그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쑥덕거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아버님이 정육점을 운영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정육점에서 그 아버지를 도와주셨대요. 근데 그 정육점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창녀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셀 수가 있는데 돈으로 몸을 파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회는 지탄하죠. 비난하고 업신여깁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우리 아버지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을 불러줬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한 인격으로 대해줬다. 한 인격으로 대해줬다. 사람에 대한 선입관도 편견도 판단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냥 그 사람을,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서 그렇게 바라봐야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렇지 않죠. 등급을 매깁니다. 평가합니다. 성적을 매기고 학벌을 따지고 연봉이 얼마냐를 따지고 집 평수가 얼마냐를 막 재고 여러분 세상은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문화 속에서 휩쓸려 있는데 젖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유진 피터스는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이름을 가지는 곳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받는 곳이다. 교회는 존엄성을 부여받는 곳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는 존엄성을 부여받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감투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저 영혼도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산 영혼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죠. 그래서 존귀히 여김받는 곳이 그 존엄성을 부여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야겠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이것이 사람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존중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또 시작되어집니다. 들어주는 사람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들었던 얘기들을, 그가 어떻게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래서 다메섹에서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그 얘기 들었던 것을 사도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 사울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아마도 오랜 시간을 그 들여서 그에게 그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듣는 행위, 이것이 상대에 대한 존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설 때에 내 말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참 듣지 않는, 그런 무시당하는 듯한, 내 말이 그냥 공중에서 흩어져 버리는 듯한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 그의 말을 들어주면 그 사람도 나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한다고 말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할 때 상대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함이 있는 거죠. 존중하기 때문에 귀 기울여주고, 귀 기울여주기 때문에 그를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바나바에게는 그러한 상대에 대한, 사울에 대한 귀 기울임이 있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바나바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데리고 사도에게 가잖아요. 바나바가 성숙하다는 것은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어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도들과 함께 갑니다. 함께 하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게 참 귀중한 것입니다.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소개했는데 참 한 번쯤 읽어볼, 아니 꼭 읽어볼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을 느끼는 데에는 다섯 가지 언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격려받고 인정할 때는 우리는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봉사가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사랑을 표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섬겨주고 봉사해줄 때 내가 또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선물함이 있습니다. 선물, 그 마음을 선물로, 크든 작든 것을 선물로써 내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스킨십이 있습니다. 서로의 터치를 통하여서, 스킨십을 통하여서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함께함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함께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함께 있어줄 때 거기서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함께함은 사랑의 언어예요. 좀 무심한 그런 사람이 이런 함께함에 이게 사랑의 언어 맞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함께하는 것이 분명히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지지이고 그 사람에 대한 돌봄이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인 거죠.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중에 제키 로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옛날 야구선수예요. 1947년 LA 다저스가 아니라 브루클린 다저스 시절에 2루수로 뛰던 선수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명한 선수니까. 1947년 그렇게 이 사람이 경기에 나가면 나가기만 하면 관중들이 막 야유를 퍼붓고 막 욕설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1947년대만 해도 인종차별이 심했거든요. 근데 그는 최초의 흑인 야구선수였습니다. 아무도 흑인으로 야구선수가 없었는데 최초로 야구선수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비난을 하는 거죠. 어디 너 같은 놈이 여기 경기장, 신성한 이 경기장을 더럽히냐고 야유하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같은 팀 선수들도 그를 비난했습니다.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시합에 출전했는데 2루수였는데 그날도 선수들이 막 관중들이 막 그를 향해서 야유와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단지 피부 색깔이 틀리다는 이유로. 그때 유격수였던 백인 선수가 동료 선수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합니다. 대화를 나눠요. 근데 대화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중들이 보고 있는데 야유를 퍼붓고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 보란 듯이 어깨동무를 한 거예요. 봐라, 봐라. 무언의 그 욕설과 그 야유에 대해서 멈추라는 그 무언의 시위인 거죠. 그 함께 있어줘. 그 백인 동료 선수가 그에게 어깨동무를 할 때 그 야유가 잦아들고 그는 다시 플레이를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그는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성육신. 그게 왜 위대한 사건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깨동무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그런 시각들이 우리를 야유하고 악한 마귀가 정죄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어리석음들, 우리의 한심함들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어깨동무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얘를 내 자녀 삼았다. 좀 입 좀 닥쳐주지 않을래? 예수님의 그 어깨동무,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게 성육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심함에 대해서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정죄하죠. 조롱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깨동무를 해주시다니까요. 그 의로,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깨동무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누군가 그 어깨동무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 그에게 어깨동무해 줬듯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유럽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가운데 13권이라는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도 어린아이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 돌봄과 양육이 필요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바나바가 그를 도와주죠. 바나바가 그를 돌봐줍니다. 그러한 사역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려준 그 자를 우리는 풀어놓아 다니게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와 함께 있어야겠죠. 그와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어깨동무. 여기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나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나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한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도 어린아이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돌봄과 양육이 필요했습니다. 바나바가 그에게 그를 돌봐주고 양육해주며 그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와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 같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